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작년과 지금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어떤 삶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로 살아왔습니까?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절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소망 중에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절망하면서 살아왔는지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평가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2020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가였고 문교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을 지낸 오천석 박사님의 사랑은 아름다워라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교사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는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까막눈이었던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은어를 깨우치고 훗날 책을 줄줄줄줄 읽는 모습을 보노라면 무척 보람을 느꼈다. 오늘이라니 이 날은 처음에는 그저 여느 날과 다름이 없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아침부터 일이 터지고 말았다. 아이들은 유난히 오늘따라 말을 듣지 않았고 물을 쏘는 아이, 친구에게 빼앗긴 도시락을 달라고 우는 아이, 나쁜 짓을 한 아이를 데려다가 야단치는 모습을 능나간 사람처럼 물끄러미 바라보던 나는 이제 그만 정신을 차려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의 학부모가 찾아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부인은 자신의 아이가 국어 점수가 1점이 모자라서 우수반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염없이 울었다. 나는 속으로 그까지 것 가지고 울 것 없으니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프로정신을 발휘해서 꾹 참고서는 미소 띈 얼굴로 다음 학기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결코 실망하지 말라고 격려하고서는 돌려보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 한 아이가 들고 있던 걸레자루에 그만 내 바지가 걸려서 쭉 찢어져 내려갔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바지 사건이 나니 정말 짜증이 폭발할 지경이다.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를 호출했다. 불려가면서 생각하니 매우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니 그만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했다. 교장 선생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30분 이상 야단을 맞고 나니 이제 정말 교사고 뭐고 모두 그만두고 싶었다. 집에 가는 길에 1년에 한 번 모이는 중요한 약속이 생각났다. 아, 정말 가기 싫은데 하면서 안 갈 도리가 없었다. 결국 모임에 참석은 하였으나 머릿속에는 아, 이제 정말 교사라는 직업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다. 몸과 마음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도 없었다. 모임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길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옆에 앉은 부인이 나를 알아보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도 아 안녕하세요 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어제 이 정류장에서 한 아이와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는 우리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는데 저는 이 선생님을 참 좋아해요. 나중에 크면 이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그 사진 속에 있는 분은 바로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이미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어 전혀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자신을 얼마나 사랑과 인내로 지도해 주시는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은 선생님 덕분에 잘 읽고 잘 쓰게 되었노라고 하더군요. 바로 그때 섬광처럼 내 머리에는 아, 나라는 존재가 쓸모가 있네. 여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선생을 그만둔다고?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다라는 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별로 쓸데없다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하는 일이 꼬일 대로 꼬여서 어느 것 하나 술술 풀리지 않을 때 그런 절망을 하게 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한 해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심으로 새롭고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새 첫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 토대를 가지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꿈을 주시는 것이니라. 소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비전을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난 1월 1일 신년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플랜이 뭐냐?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재앙을 주고 뭐 사건을 일으키고 일이 꼬이도록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이 뭐냐?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행복적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고 지난 1월 1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 여러분, 미래를 주는데 희망이 없으면 그 미래는 고통이에요. 희망이 없는 미래 가고 싶습니까? 희망이 없는 미래 그건 이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래를 주실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지금 출발하는데 52주 마지막 주까지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그 미래에 희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미래의 희망을 걸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열방을 다스린 이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될 거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열방 즉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겠다. 소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소망 곧 희망을 주려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산 소망, living hope, living hope.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 후에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암울한 상황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희망으로 희망의 사도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산소망, 살아있는 희망, 미래를 위한 희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좌우명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좌우명. 참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좌우명.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에게는 이런 좌우명이 희미하거나 없겠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좌우명이 있는데 첫째는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정말 막 다 내팽개치고 던져버리고 싶어도 그건 일시적이고 다시 다짐을 하고 절망을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성공. 두 번째는 반드시 끝까지 해낸다는 겁니다. 끝까지 해낸다는 거예요. 해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만 가지면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면 성공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95%가 이 세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이것을 자기의 삶의 철학으로 삼고 희망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셔요, 희망을. Hope. Vision.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국의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조지 레더는 산소망, 살아있는 희망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축복된 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축복된 희망. 이 희망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희망이 축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은 축복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 박사님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신학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신학자를. 그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질문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희망의 신학을 주장합니까? 희망의 신학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희망의 신학을 주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희망의 신학을 가지게 된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17살 때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군으로 징집이 되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금방 포로가 됐다고 그래요. 영국군에게 포로가 됐어요.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됐는데 그는 그 수용소에서 심한 좌절과 모욕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에서 시달리면서 인생에 대한 절망을 가졌답니다. 엄청난 절망을. 게다가 자신이 태어난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가족들은 그 폭격으로 다 죽었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가 더욱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몰트만 박사는 이제 나라도 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도시도 폭격으로 폐허가 되고 부모, 형제, 자매 다 죽고 게다가 자신은 또 포로 수용소에 포로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도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삶의 의미라는 것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자살해버리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책 한 권을 주셔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은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오히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몰아쳤습니다. 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긴 제자들도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외롭고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몰트만 박사는 이 장면에서 자기의 절망과 예수님의 그 절망적인 상황의 동질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몰트만 박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예수님을 보고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와 절망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강력한 희망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삶의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시드니 포터의 마지막 입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입세라는 소설이 있어요. 마지막 입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15살까지 학교 교육을 받을 정도로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텍사스의 오스틴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공금 횡령죄로 5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때 아내도 설상가상으로 죽습니다. 감옥살이하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죄 없는 사람이 누명 쓰고 들어와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그 억울한, 그 절망적인 그 누명 쓴 사람의 그 심리, 그 아픈 마음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글로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억울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의 이야기, 호흡의 이야기를 씀으로써 어려움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얻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글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자신의 본명을 감춥니다. 자기 감옥에서 이 마지막 입세를 썼는데 자기의 본명을 쓰면 딸이 아빠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절망할까 봐 자기의 본명 윌리엄 시드니 포터인데 자기의 본명을 감추고 오 헨리라고 마지막 입세의 작품을 냅니다. 이 소설의 핵심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워싱턴에 가난한 화가촌이 있는데 그리니치 빌리지에 살던 화가 지망생 잔시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회생할 가능성이 10%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어린 잔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가 너머에 있는 옆집 담의 담쟁이 덩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하나, 둘, 셋, 셉니다. 세면서 저 담장이 잎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잎 남은 그 잎이 떨어질 때 나도 죽는다는, 나도 죽는다는 미신적인 또 나약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아주 세찬 비바람이 확 몰아칩니다. 그런데 백돌 담장에 붙은 담장의 덩굴에는 아직도 잎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떨어졌겠지 하고 일어나 보니까 아침까지 그 마지막 잎새 하나가 안 떨어지고 붙어 있어요. 그 세찬 모진 바람에도. 이튿날 밤에도 역시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그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잔씨는 삶의 희망과 용기와 의욕을 되찾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잎새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이 책이 19세기 초기에 34시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의 백성들이 다 극심한 경제난과 암울한 사회 분위기로 절망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고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또 2020년 새해에 또 그 이후 미래에 희망이 있든 없든 사회가 암울하고 초위기 사회, 초갈등 사회라고 해도 우리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희망, 쇠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희망을 내가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도함으로 꿈을 버려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을 버리고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는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12절, 13절, 두 절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면 응답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의 그 가진 희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여러분이 가진 희망과 꿈이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라면 그 희망과 소원 꿈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비전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잡동산입니다. 이 잡동산이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들어갈 틈바구니 없어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비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비우고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버려야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임하시는 비전이 내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못 가지느냐? 왜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감을 못 받느냐? 내 속에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욕망, 이런 계획들, 이런 비전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비워야 돼요. 이걸 어떻게 비울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비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잘못된 꿈이나 잘못된 희망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re is no vision.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라고 말합니다.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사람, 곧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백성, 바로 그 백성은 망한다. 퍼리시. 이 퍼리시라는 영어 단어는요, 저주가 섞여서 망한다는 거예요. 신의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근데 이 비전은 무슨 비전이냐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희망,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나님께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비전과 희망을 받고 그 희망대로 삶을 살았더니 성공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 희망을 이 정초에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걀은 품 속에 품을 때 병아리가 되지, 품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꼭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을 때 여러분에게 내일의 성공이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시인 정호성 씨의 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들 때, 꿈조차 잠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꿈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교회 강단은 꿈을 나누어주는 곳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꿈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비전과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설교를 청취하고 들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올 때 절망 중에 왔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희망과 꿈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20년 1월 1일부터 몇 주 동안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은 하나님이 12월 달에 하나님이 내년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까요? 라고 제 마음에 이 숙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 때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이 있지 않느냐. 그걸 선포해라. 이 나라가 초위기 시대다. 초갈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지 네가 선포해라. 이런 감동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 신년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이놈 못된 놈 뒤통수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토오버, 샬롬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분이시다. 미래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미래가 복된 것이죠.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알게 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과 비전, 희망이 세 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희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리빙 호프, 비전이 세 개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One heart, one mouth, one will. 자, 저에게 주신 꿈은요. 행복을 꿈꾸라. 이것입니다. 올 2020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여러분 모두가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행복을 약속하셨다. 재앙이 아니고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셨다. 행복이 된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꿈꿔라. 부흥! 리바이벌! 부흥! 부흥을 꿈꾸라, 부흥을 꿈꾸라.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을 꿈꾸고, 여러분의 사업에 부흥을 꿈꾸고, 교회의 부흥을 꿈을 꾸라. 이걸 저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세 번째는 제자의 꿈을 꾸라. 제자의 꿈을 꾸라.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꿈을 가지라. Disciple, make disciple.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저에게 이 비전, 이 꿈을, 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2020년 이 세 가지의 희망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 희망을 버려버리고 이 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서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되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덤으로 받는 이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